구공동체의 성경 암송과 특송 하나님 앞에 영광 되어 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군대 같은 공동체가 네 있었습니다. 참 여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설교하고 가서 이번에는 청년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우리 청년들이 여기서 또 성경 암송하고 특송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 아멘 하셔야 될 텐데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 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기도 시리즈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까지 일곱 번째 만남이 있었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도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만 도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신 감동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아직까지 우리 안에 기도에 대한 도전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으며 기도의 문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영성을 가지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 열방을 향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들은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친숙한 노래일 것 같은데요. 제가 짧게 한 소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여러분 이런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1970년대에 일어난 그 새마을 운동의 주제가입니다. 처음에는 낙후된 농촌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작된 운동인데 이후로 도시의 발전 사업이 되었고 아마도 이 운동이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표어가 하나가 필요합니다. 새마을 운동의 표어는 여러분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잘 살아보세요였어요. 노래로도 만들어서 많이들 부르셨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기억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새마을 운동의 방향성을 잘 나타내는 또한 이 운동에 동참해야 되겠다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모티베이시 되었던 그런 표어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하나의 표어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 기도에 대한 표어를 만든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 좋을까요? 저는 기도를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표어 중에 하나가 골방에서 열방으로 라는 문구입니다. 기도는 골방에서 열방으로 나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의 목적을 누가복음 11장 말씀해 보니까 성령을 받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시작 포인트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골방 기도는 그 자리에 머물러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이후로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는 이웃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도록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대양 육대주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 주의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골방에서 열방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교회를 세우는 기도로 시작된 이 기도는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니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국어 공부를 잘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어떤 이야기인 줄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는 단어의 앞과 뒤를 연결하는 접속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어떤 이야기가 1장에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서는요,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저 죄송한데 여기 모니터가 좀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 주 62년에서 66년 사이에 쓰인 글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66년에서 68년 사이에 죽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자신의 말년에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며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를 감독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디모데 전서가 총 10장으로 기록된 것을 보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또한 이 땅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 목회자인 디모데가 알아야 할 것들을 아주 간결하게 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서를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목회자와 리더들이 꼭 알아야 될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크리스천 리더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생애 마지막에 교회 리더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쓴다라고 한다면 어떤 내용을 가장 먼저 쓰시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대제사,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지난날 아론의 자손 레위 사람들을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의 구원자,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더에게 이것이 특별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리더를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교회 가운데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리더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먼저 상기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와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사명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에 따라서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1장에서 디모데에게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2장으로 넘어오는데 그 첫 단어가 바로 그러므로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명자에게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라는 단어입니다.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 사역의 최우선순위가 바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명자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울이 왜 이런 권면을 첫째로 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모든 사역의 기본이 하나님과의 대화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마음을 덧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삶이요 참 많이 복잡합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참 분별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삶 전체가요 안개 낀 것 같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포트리 선교관에서 이제 청년들이랑 성경 공부를 마치고 밤늦게 돌아오는데 종종 안개 낀 팰리세이드 파크웨이를 달릴 때가 있습니다. 매일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야가 가려져 있으니 답답하고 긴장이 되고 때로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하루는 차를 타고 오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안개 낀 길을 걷는 것이 아닐까? 물론 매일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겠는데 마음이 계속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론 달리다 보면요, 그 안개가 순식간에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시야가 시원해지면서 마음을 졸이지 않고 악셀레이터를 밟게 되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지만 안개 낀 길을 가는 것처럼 불안하고 답답하고 노심초사할 때가 참 많은데 그 길에 안개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로 보고 갈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애 가운데 이런 역사를 참 많이 체험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디모데에게 또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최근에 청년들이랑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나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아시아 지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길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이제 목적지를 바꿔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그 길도 녹록치가 않은 것입니다. 교통편이 끊어졌는지 지금 그 자리에 급한 일이 생겼는지 마음이 불편했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술하고 있지 않지만 무엇인가 상황적으로 그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는 바울이 한밤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로 오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마케도니아의 첫째 성으로 빌립보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과정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며 일어난 사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빌립보로 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기대가 되었겠어요. 그렇게 성령의 이끌림 속에 빌립보로 들어갔는데 당황스러운 사건이 하나가 생깁니다. 바울이 보통 시티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많은 회당에 가서 그곳을 센터 삼아서 선교를 진행했는데 빌립보에 갔더니 회당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고심하며 기도했겠어요. 그러다가 안식일이 된 것입니다. 조용히 어딘가에 가서 기도를 좀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찾아간 것이 그 성문 밖 강가인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여인들이 모여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바울에게 두 마음이 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그 고생을 하면서 이 도시에 왔더니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회당도 없고 조용한 곳을 찾아왔는데 아줌마들이 이렇게 모여서 떠들어대니 내가 기도를 할 수 없구나.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이 이 성이 맞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의 가정이고요. 다른 하나는 바울이 빌립보에서 어딜 가든지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아줌마들을 딱 본과 동시에 이런 마음이 든 거죠. 주님, 저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사인인가요? 아마도 두 번째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바울은 거기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녀와 그녀의 가정이 구원을 받아 그녀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바울이 이 과정을 통하여서 느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구나. 참 쉽지 않았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 상황을 버텨낼 수 있는 힘과 능력, 인내와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분께서 그분의 사역을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리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가장 크게 깨닫는 것은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기도를 통하여서 알게 되니 기도하러 갔던 그 성문 밖 강가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삶 속에 있었던 그 역사를 젊은 리더인 디모데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특별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덮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마음을 덧입고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향해야 할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네 가지 기도를 설명을 합니다.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 이 단어들에 대해서 이 성경학자들이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단어 하나하나마다 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뜻을 굉장히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울이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유사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의 학자들이 이것을 주장하면서 정말 피터지게 싸우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이런 해석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단어 하나하나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 기도가 매우 강조되어 있다는 것도 관가해서는 안 되는구나. 잘못된 해석이 아니라면 두 가지 모두 수용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맥락이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4절밖에 되지 않은 이 본문 가운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간구를 하던 기도를 하던 중보 기도를 하던 감사의 기도를 하던 그 대상이 모든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처음에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로 시작되어야 되지만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기도가 되어야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향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왕들과 모든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구체적으로 이들을 거론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걸까요? 답은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임금과 모든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결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건과 단정함, 우리 신앙끝 생활 가운데 평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2절 말씀만 보면은 좀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인데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위한 기도인 것 같거든요. 정말 그 의미일까요? 사실 사도 바울의 권면은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의 말씀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 땅에 세워지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이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파워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 이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복종은 사회의 질서를 따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데 사실 이 삶 속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크리스천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손해같이 느껴질 때가 많고 실제로 손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바울의 권면은 주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니 어떤 손해를 입더라도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이 사회 질서가 손해가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생명을 침범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그 질서를 따르시겠어요? 최근에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전에 십계명 성경 공부하는데 한 친구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총을 난사하는데 우리도 정당한 방위를 하기 위해서 총을 소지하고 그들을 죽이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문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기도하라. 임금들과 모든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칭하는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누구냐면 네로 황제를 비롯하여서 그와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네로 황제는 역대급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크리스천들을 지독하게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매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악랄하게 핍박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네로가 다스리던 주 64년 7월경에 로마에서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어찌된 영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불이 나고 거기서 강한 동풍이 불어서 로마의 14개 구역 가운데 10개가 전소되는 엄청난 피해가 입게 됩니다. 시리 10개가 전소되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네로 황제는요 거대한 궁전을 짓고 있었는데 콜로세움 주변에다 지으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궁전을 지으려는 부지가 너무 작은 거예요. 설계는 궁을 크게 했는데 주변에 모든 땅을 사야 하는데 인구 밀도가 높다 보니까 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주해야 되고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마침 로마에 불이 난 것입니다. 불이 나고 모든 집들이 타버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집터를 다시 건축할 여력이 없어서 허울값에 빨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변에 160에이커를 사서 궁전을 지었습니다. 불이 난 것이 사실 네로의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큰 행운이 된 거죠. 그런데 얼마 후에 로마 시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리가 없는 말은 굉장히 빠릅니다. 네로가 자신의 궁전의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방화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민심이 흉흉해지자 네로와 그의 신하들은 희생 제물을 찾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누굴까요? 바로 크리스천들입니다. 정부의 신전 제사에 협조하지도 않고 노예 제도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는 그 모습이 눈에 가시거리였는데 좋은 건수가 생긴 것입니다. 이들에게 방화의 책임을 지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네로가 크리스천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크리스천들을 잡아다가 산채로 불태워서 자신의 정원을 밝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요 방화범이라고 하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참수형을 당했어요. 만약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셨지만 잡히면 죽는 것이니 정당 방위가 성립되어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하여서 주시는 권면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근본적인 이유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라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을 보는데요. 순간적으로 이 단어가 굉장히 크게 보였습니다. 보시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십니까?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라. 바울이 이 특별한 예를 든 것이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빠져야 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칭하는 모든 사람은 가족도 있고 가까운 이웃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안에 꼭 포함되어야 할 사람이 원수, 심지어는 나를 죽이려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획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선하게 보이게끔 부끄럽지 않도록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칼을 든 그 사람과 손잡고 천국 가자고 하는 기도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폭넓은 기도를 요청하시는지 아시겠죠? 중요한 것은요, 이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너무나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기도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사시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다시 한번 그 기도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아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런 음성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본문 2절이 의미하는 그 우리의 평안함은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2절의 그 의미는요,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그들이 구원을 얻어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땅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우리들에게, 그 사명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신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이 구원의 사역에 기도로 동참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했던 폭좁은 기도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폭넓은 기도로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차별하지 않고 원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지금도 쉬지 않고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을 쫓아서 우리도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무엘의 고백처럼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하루는 신문을 보는데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와요. 기독교 개종 9살 소녀 끔찍한 죽음, 인도 어찌하오리까. 인도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9살 소녀가 개종했다는 이유로 집단 강간을 당한 뒤에 피살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좀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제 큰딸이 9살인데 저 작은 아이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든 생각이, 정말 예수의 이름을 모르며 그런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로가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그것을 알아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이 그냥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요. 여러분 매일 뉴스를 보시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류의 수많은 기사가 뜹니다. 아시아에서, 저기 중동에서, 아프리카에서, 사우스 아메리카에서, 또한 유럽에서 매일같이 크리스천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어간다는 기사, 그리고 그에 더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의 이름을 모르며 죽어간다라는 기사. 여러분 그런 뉴스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마도 이런 뉴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노출이 있기 때문에 무감각하실 것 같습니다. 별 생각 없이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안타깝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실제적인 도움과 정치적인 액션을 취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참 부끄럽지만 그냥 그런 일이 있구나, 안타깝다, 더 나아가 나와 우리 가족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목요일에 중보기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섹션에 한국과 미국과 세계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그러고서는 계속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기도회를 끝나고 오피스에 내려왔는데도 그 마음의 진정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살다 그렇게 지옥문으로 향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주님의 음성이 떠나지 않고 마음 가운데 맴도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그 느낀 마음은 정말 작지만 이 마음이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품고 십자가로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열방을 향한 기도에 빚진 자들입니다. 150년도에 이 땅 미국에서 청년들이 기도하면서 조선을 향한 그 조선 땅에 대한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그 땅에 와서 자신의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하며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해 주었어요. 그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도에 빚진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며 대화하며 이 땅을 향한 영혼들을 향한 내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그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행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초대교회에 기도의 불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기도가 뜨겁게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정말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뉴저지와 뉴욕 땅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게 마음을 다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열방을 향한 기도에 빚진 자들로서 정말 그 영혼들을 향해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